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 소식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1월 첫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행위를 합법화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신종 직업과 전망 좋은 직업군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투표권 가진 이민자 2,400만 명의 표심을 살펴보고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에게 이민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9화 또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영화계의 여걸 메이 웨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결핵.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발간한 2024년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결핵은 여전히 전 세계 감염성 질환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해 약 820만 명이 새로 결핵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WHO가 1995년부터 글로벌 결핵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2022년 750만 명에서 증가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결핵 관련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2022년에 132만 명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결핵에 걸린 총 건수는 1,000만 명을 넘어 약간 증가했습니다. WHO는 결핵 퇴치가 여전히 도전 과제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 부족 등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결핵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있다며 예방, 감지, 치료가 가능한 도구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WHO는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한 글로벌 목표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으며 2027년까지 설정된 다른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핵 부담이 높은 국가들은 결핵 환자와 사망자 수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크게 겪고 있으며 이는 결핵이 널리 퍼져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가 전 세계 결핵 부담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심각한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새 결핵 환자 추정치와 보고된 수치 간의 격차가 약 270만 명으로 줄었으며 이는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400만 명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핵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팬데믹 동안 의료 접근이 어려워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재내성 결핵은 여전히 공중보건 위기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WHO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의 결핵 환자 수는 약 13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1천 명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약 500명의 환자가 발생해 결핵 발병률이 높은 5개 나라에 포함됐고 7년 연속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의 위험 역시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뉴욕시 무단횡단. 1958년부터 뉴욕시에서는 무단횡단이 불법이었습니다. 약 70년 전 뉴욕시는 파란불에 건너고 신호가 없으면 건너지 말라는 강령을 내걸고 무단횡단의 위험을 경고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난달 뉴욕시의회는 무단횡단을 더 이상 범죄로 다루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서명 기한을 넘기면서 법안이 발효된 겁니다. 약 120일 후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보행자는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모든 뉴요커가 무단횡단을 하지만 단속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티켓을 받은 사람 중 90% 이상이 흑인이나 라틴계였으며 이는 인종 불평등 해소가 법안의 주요 목적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5년간 보행자 사망의 34%가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된 점을 들어 시민들에게 건널목과 신호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즈 가르시아 에릭 애덤스 시장 대변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중간에서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보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민간단체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시,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에서 여러 도시와 주가 무단횡단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경찰청은 뉴욕시 교통국과 협력해 특히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중국 신종 직업. 최근 중국에서는 소개팅 상대를 분석해주는 소개팅 분석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한국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직업은 소개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성격이나 배경을 예측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이 있다는 표현은 본인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키나 체중을 언급하지 않으면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간다 등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소셜미디어 기반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신종 직업은 중국의 직업 분류 시스템인 국가 직업 분류 대전에 따라 매년 추가됩니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관련 직업 9개를 포함해서 총 19개 직업과 28개의 직종이 더해졌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예를 들어 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 스키 순찰 구조원, 또 온라인 앵커, 문화 창작 상품 기획 운영 관리자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운용 전문가와 스마트 제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관련 직업으로 올해 새로 포함된 직업은 수소 기반 직접 환원철 생산 인력, 에너지 저장 발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자 등을 포함해 130개에 이릅니다. 여기서 수소 기반 직접 환원철은 고체 상태인 철광 속에서 수소가스 등을 이용해 철을 추출해낸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등장한 또 다른 직업으로는 취미를 활용한 출장 요리와 굿즈 제작 및 판매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의 앞머리 글자를 딴 용어인 ACG 산업은 관련 콘텐츠와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인데요. 중국 내 ACG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큰 수요가 생기면서 학교나 쇼핑몰 앞에 관련 상점들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인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 확인된 후에 지금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관련 기사들입니다. 일단 29일자인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관련 기사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미국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최근 이 북한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훈련 목적으로 러시아 동부에 약 만 명의 군인을 파병한 걸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이 러시아군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안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주 사이에 일부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나 군사작전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밀러 대변인은 북러 간의 안보 파트너십 확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하죠.
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는 이웃 나라와 다른 국가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나요?
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우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정한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31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또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하고 연이어 통화를 가졌는데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전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군사 경험을 북한군 전체에 전파한다면 안보 위협이 커질 거라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보와 전문 지식의 교환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대표단을 교환해서 공동 대응 전략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파견해서 대화가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죠. 지금 한국 우크라이나의 협력의 의미라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러 군사협력의 이해관계자로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이상 한국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통화가 공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는데요.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북한군의 정확한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층 분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 국가들과의 조율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혹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 여부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때를 기준으로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어용 무기 지원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북한군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팀을 구성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캐나다 그 트뤼도 캐나다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북한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군의 추가 동향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최소 1만 1,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한 걸로 보이고요. 그중에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현재 적응 훈련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ICBM을 발사했는데요. 관련 기사 정리해보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오전 7시 10분쯤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서 약 1,000km를 비행한 후에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ICBM은 86분 동안 비행했고요. 정점 고도가 약 7,000km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 때 비행시간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 시간의 비행 기록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에 위험한 핵동맹과 군사활동들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더 필요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발표는 발사 후 불과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네, 한국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에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강력하게 대응할 걸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기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석상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안찬명 합참작전부장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인 도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서해 중부 내륙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TL 이동식 발사대를 모사한 표적을 F-15K로 공격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15개 물품을 신규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번 ICBM 발사를 한 이유, 메시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이 국제사회 비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와 핵동맹을 맺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제사회 압박에 맞서서 정면 돌파할 의지를 보인 걸로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적 도발을 통해서 대미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은 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요. 북한이 이번 ICBM 발사를 통해서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건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다탄도 미사일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86분간의 장시간 비행 동안에 다탄도 미사일 성능을 테스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또한 북한이 12축의 TEL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인권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31일자 기사인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하원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공화당의 미셸 스틸 의원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번 달에 열리는 UN 북한 인권 상황 검토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특히 탈북민의 송환 문제,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걸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유엔의 북한 인권 검토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걸로 보이나요?
네, 북한의 고문과 불법 구금,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스테이원은 특히 중국이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서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걸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약 500명에서 600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네,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요.
네, 스테이원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한 문제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유엔 검토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7명 일본인이 납북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5명만 귀환했습니다. 북한은 관련해서 납북자는 13명이고 이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스트리원은 이번 검토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또 고문방지 협약 비준 거부 문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스테이원은 한국계로 부모님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서 탈출한 후에 북한이 자국민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과 탈북민, 외국인 억류자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죠.
네, 스틸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이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며 자국민을 공격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무고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억류된 외국인들에게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국제인권 기준 위반에 책임을 물을 걸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UPR에 앞서서 북한은요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북한 주민들이 권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와 반대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투표권을 가진 이민자 2,400만 명의 표심을 살펴보고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유권자들에게 이민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이민자는 약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격전지 중 하나인데요. 이민 문제가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들여다봅니다.
투표권을 가진 2,400만 이민자들의 표는 어디로 갈까?
라반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제섭에서 작은 트럭 운송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re gonna leave it to run for a few minutes.
세움 씨는 지난 2000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간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죠. 세움 씨는 자신이 재정적, 사회적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When President Trump was in power, it was an amazing type of business.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고 일자리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낙관적이었죠.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출마했던 등록 공화당원입니다. 세움 씨는 자신의 회사 같은 기업들은 높은 연료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탓이라고 말합니다.
Right now, unfortunately, with the gas prices is hovering around $5.
현재 가스 가격을 보면 경유가 $5 아니면 $4 50센트 내지 $5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운수업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변동성이 심한 국제 유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이해하지만 세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rump showed us the way to do it. You drill.
트럼프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채굴하는 것입니다. 채굴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념을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판마타 베리 씨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 중입니다.
I think on Mother's Day. I think you start your
walk. 베리 씨는 11살 때 세라리온에서 미국에 왔죠. 베리 씨는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지역사회와 민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찰책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베리 씨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합니다.
I think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s a person for the people.
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이어주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임기를 맡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I am scared. The fear of immigrants is starting up again.
저는 두렵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인종차별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베리 씨는 미국 경제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The contrast basically is that the top 0.1% will have all the money and the rest of us will be struggling.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 상위 0.1%가 모든 돈을 갖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블루칼라 노동자, 즉 육체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한 일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민 후 미국 시민권을 딴 귀하 시민은 미국 유권자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 유권자의 대부분은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유권자들 이민 문제 영향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9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애리조나주 더글러스에 건설된 장벽의 한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후 더글러스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반드시 국경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And so we must reform our immigration system to ensure that it works in an orderly way.
우리는 이민 시스템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인도적이며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이유가 이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legal immigration. Not at all.
저는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nd it's very unfair to our country. It's dangerous.
우리나라에 매우 불공평합니다. 위험합니다.
애리조나 주에는 410만 명이 넘는 등록 유권자가 있습니다. 약 35%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는 29%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리고 유권자의 약 34%는 무소속과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는 기타 범주에 들어갑니다.
So the independent share of the voter pool in Arizona.
애리조나 주에서 무소속 유권자 비율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킴블 씨는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시민청렴선거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 킴블 씨는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현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Republicans are far more likely to say the major issue is immigration.
공화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이민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무소속은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격전지로 2023년에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를 처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을 방문한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국경 폐쇄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유권자는 가족을 오랫동안 떼어놓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It's heartbreaking to see the old families be split up.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니얼 구티에레스 씨는 아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지만 어머니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So I hear it from both sides.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죠.
구티에레스 씨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정했다고 했습니다.
I'm decided with the Democratic Party.
저는 민주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11월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단순히 투표장으로 데려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유권자들이 11월 5일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9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3부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는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누르고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2000년까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파나마에 넘기는 조약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얻어냈고 파나마 운하 이용과 관련해서 파나마와 새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소련의 인권 침해는 비난했지만 핵무기 감축에 관한 소련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1979년 6월 지미 카터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2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두 나라의 핵무기 숫자를 일정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 비준을 앞둔 1979년 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 협정을 보내 비준 받으려던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들의 휴양소입니다. 1979년 3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누아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사다트 대통령과 베긴 총리는 30년에 걸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끝내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두 나라 대표를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평화협정을 이끌었는데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대외 정책 면에서 카터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이 평화 협상을 맺을 가능성이 작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모두 카터 대통령의 중재 없이는 평화 조약 체결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국가 경제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터 대통령 재임 동안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연방 재정 적자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 정부 적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휘발유가 부족했습니다.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과 수출을 제한하면서 휘발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휘발유 부족으로 미국인들은 휘발유를 사기 위해 줄을 길게 서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연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고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휘발유 부족 사태를 겪게 되자 카터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석유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에 필요한 석유를 항상 다른 나라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미래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터 대통령은 국내 정책에서 에너지와 환경, 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있는 땅을 국립공원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환경법안을 통과시켰고 항공사와 트럭 운송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휘발유 부족 사태로 미국인들의 분노가 들끓었던 당시 많은 미국인이 또 다른 일을 겪으며 더욱 경악했습니다. 미국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휘발유 부족 사태와 마찬가지로 미국 밖에서 벌어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 11월, 이란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60명이 넘는 미국인을 포함해 많은 인질을 억류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축출된 이란 지도자 레자 팔레비 왕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인질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쫓겨난 이란의 팔레비 왕이 암 수술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자 아랍인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1979년 11월 4일 시위를 벌이던 이란 대학생들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난입했고 미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억류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이고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미국인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미국인들은 수치와 분노에 떨었습니다.
1980년 4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테헤란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라고 미군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구출 작전에 나선 항공기 가운데 두 대가 모래폭풍 속에서 서로 충돌했습니다. 두 항공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실패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으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미국 영화계의 여걸 메이 웨스트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조명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 무대의 여걸로 불리웠던 메이 웨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메이 웨스트는 할리우드의 여배우였습니다. 웨스트는 작가이며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고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매력과 그녀의 예술은 자유분방했고 그녀의 사고방식은 자주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폭소를 자아내는 우스갯소리를 잘해 미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189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웨스트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는 분이었습니다. 메이는 어린 시절 지역의 연극단에 들어가 아역 배우가 됐습니다. 1907년 메이는 전국을 순회하는 보드빌 공연단에 소속돼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보드빌은 코미디, 노래, 춤 등을 혼합한 쇼 프로그램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18살이 가까워지던 무렵부터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는 헬로우 파리, 알라 브로드웨이 등 여러 뮤지컬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 동안 메이는 브로드웨이와 보드빌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메이 웨스트는 자신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대본을 쓰고 연기도 직접 했습니다. 메이는 이때부터 성을 주제로 한 코미디를 창작해냈으며 그것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메이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메이의 첫 브로드웨이 드라마 제목은 섹스였습니다.
이 작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공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그 드라마가 비도덕적이라며 메이를 일주일 이상 감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이 사건이 자신을 전국적인 유명인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곧 그렇게 됐습니다.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웨스트의 작품 제작이나 성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여러 종류의 극본을 썼습니다. 그녀의 유머는 성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지적이었습니다. 메이는 자신의 성적 요소를 과장되게 표현해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또 언제나 젊고 강한 여성의 역할을 자신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가장 주된 역이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희곡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 다이아몬드 릴이 있었습니다. 웨이는 대본을 쓰면서 이 작품이 폭넓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웨이는 뉴욕시의 보월이라는 유명한 곳에서 이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관중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이곳의 19세기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메이는 그 시대 복장이 자신의 큰 키와 매력적인 체형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든 관중들이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좋아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여성 관객들은 그녀의 화려한 의상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층은 배우들의 동작과 섹시 스타일을 좋아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웨스트는 살롱에서 일하는 가수 릴 역을 자신이 맡았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수 릴은 몸에 찰싹 달라붙고 빛이 나는 드레스를 입고 살롱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릴의 머리는 빛나는 노랑머리로 출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 보석을 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애인도 많았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작품은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 연극은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300회도 넘게 공연됐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릴은 메이 웨스트가 맡은 배역 중 가장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역은 메이가 일생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 맡은 배역이 됐습니다. 다이애나 릴은 메이가 제작한 여러 작품에 그 자신이 역을 맡은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그의 실제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메이 웨스트도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극심했던 경제 공황 속에서 계속 문을 열 수 있는 극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는 자기 작품의 주제를 놓고 벌어진 법적 싸움에도 말려들었습니다. 그의 최신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웨스트는 변화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1932년 메이 웨스트는 영화로 진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헐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녀의 첫 출연 작품은 Night After Night, 밤이면 밤마다였습니다. 메이는 자신이 맡은 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프로듀서는 메이에게 이야기를 수정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메이는 그것을 특별한 유머와 기쁨이 있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화 She Done Him Wrong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성공한 연극 다이아몬드 릴을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영화의 윤리성을 감독하는 헤이즈 오피스는 여러 편의 웨스트 작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작품의 제목과 출연인물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머리를 써서 성적인 표현들을 헤이즈 오피스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설적인 성적인 언어보다는 돌려서 뜻을 전하는 유머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게리 그랜트가 메이 웨스트의 사랑의 상대인 캡틴 커밍스의 역을 맡았습니다. 게리 그랜트에게는 이 영화가 그의 초기 출연 작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랜트는 그 후 헐리우드의 대스타로 부상했습니다. 영화에서 캡틴 커밍스의 애인 레이디 로우의 역을 한 메이 웨스트가 한 대사는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레이디 로우가 캡틴 커밍스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You know, I always did like a man in a uniform. That one fits you grand. Why don't you come up sometime and see me? I'm home every evening.
Yeah, but I'm busy every evening.
Busy? So what are you trying to do, insult me?
No, no, not at all. I'm just busy, that's all.
Why don't you come up and see me sometime?
이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Why don't you come up and see me sometime? 시간 되면 날 보러 와. 이 말은 미국 영화계 사상 가장 유명한 유행어가 됐습니다. 한때 메이 웨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를 많이 받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녀의 영화가 재정난으로 망해가려던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왈가닥인 메이 웨스트를 사랑하거나 미워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그 다음에 나온 영화 나는 천사가 아니야 I'm No Angel도 각본을 직접 쓰고 출연도 했습니다. 웨스트의 역은 서커스 스타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인공은 남자를 미치게 했습니다. 영화는 나오자마자 당시까지 어떤 영화보다 많은 관객수를 모았고 입장료 수입도 많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메이 웨스트가 부르는 주제가입니다.
Come on, honey, thrill me like a midnight breeze. Don't care how you do it, babe, just so you please. Take my kisses till your weary heart's at
ease. 1930년대와 40년대, 메이 웨스트는 영화 제작을 거듭했고 그러는 동안 문제도 많았습니다. 영화 비평가들은 이 시기가 메이 웨스트에게는 전성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로 앞서의 것들을 재탕한 것이 많았습니다. 영화 출연 요청이 있을 때면 나이 많거나 연약한 여성의 역은 거절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그러면서도 연극 무대에 섰고 책을 썼으며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습니다.
나이 85세가 됐을 때 메이 웨스트는 섹스티트라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녀는 남자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섹시한 여인상을 연기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높이 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비평가들은 그녀가 영화 속에서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메이 웨스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87세로 타계했습니다.
메이 웨스트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 역사에서 가장 이름 높고 진보적인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랑 머리와 예쁜 목소리, 날씬한 몸매로 새로운 스타일의 헐리우드 스타가 됐습니다. 그녀의 독립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섹시한 스타일은 오늘날에도 연기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리우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여배우 메이 웨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